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그날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서 기쁜 소식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곳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기도에 충실한 종입니다. 그는 또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으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며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큰 힘을 받아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빛의 왕국에서 사는 성도들이 받을 유산을 여러분도 나누어 받게 해주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으나 그리스도는 눈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뿐 아니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두 그분의 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온전한 본성을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미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졌으며 나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못다 하신 고난을 내 몸으로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과거의 모든 세기와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낸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비밀이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는 온갖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타이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힘으로 애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라기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다가 아들 에스와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에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의문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싹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다가 아들 예수와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스무 살이 넘은 레이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와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유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이 사람 헤나다스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이 사람 가운데서 아섭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줄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음란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하는 섬찟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대상으로 비록 하늘의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다른 복음, 즉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상을 향해서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에 대한 경계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음을 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미 완성하셔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이요 평안임에도 그것에 사람 보기에 그럴싸하게 더하고 잘라내는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함으로 변질된 복음은 결국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허약한 것으로 만들고 마는 일들에 대한 경계가 오늘 본문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 편의 이론이 있고 또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냐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돈을 쉽게 많이 번다거나 좋은 직장을 어렵지 않게 들어간다거나 어려움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힘들이지 않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육신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약간의 중간을 생략하고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절망의 살 소망과 저주의 절규에서 기쁨과 평안의 엄청난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은혜를 듣고 누림에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실 그랬다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6절 상반절 그랬는데 바울사도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4장 13절에 그 약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회고합니다. 특히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사람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닌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4장 15절의 증언처럼 바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은 그가 준 복음이 너무나 귀중하고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이렇게 행복해 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떠나온 후에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가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절 하반절에 그들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아닌 거기에 율법을 뒤섞은 변질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음 7절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인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 다른 복음이 설령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이 본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꾼들에게 두려운 경계를 주는 교훈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복이 되겠지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8절 상반절인데 이것은 적어도 가능성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 중간인데 이것은 적어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의 완벽함을 확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대인 1세기는 물론이고 역사 속의 다른 복음은 수없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거짓된 사람을 가리는 시금석이 되었고 이 과학과 문명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 21세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 표현의 대상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며 복음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위하여 영광과 위엄의 예수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3장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9절 상반절인데 듣기에 행복한 내용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도 어려운 것이지만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절인데 앞의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 중간에 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는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듣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들의 양면에서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서로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교회들의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는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복음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만 또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주어져 있음에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죄의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생명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즉 저주를 자초하지 않는 증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은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게 하려 한다면 물론 구분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은 바울과 같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육신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진리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섞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 하반절의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든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건 둘 다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복음을 위해 선택된 일꾼들 역시 세우심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입니다. 이것은 일의 가볍고 중요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선택된 일꾼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존귀와 또 번성을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데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돌보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로데는 장미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므로 그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다라는 어린 요정이 맞으러 나왔다. 그 요정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요정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요정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로데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래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심지어 미쳤다는 모욕까지 받았지만 로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성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어린 이방인 여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라는 의미를 가진 로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여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용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고자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이 전파를 타고 더 멀리 더 자주 확산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본보기가 되고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그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